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와 있든지 하나님 마음의 복잡함을 정돈시켜 주시고 세상 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피곤함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저녁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녁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 인사들을 한번 하십니다. 우리 봄사에 감사합시다. 예, 늘 감사하시고 또 주님 앞에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참 세상 사는 거 참 희한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얼마나 큰 슬픔이 있고 얼마나 헤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지나고 있었습니까? 세월호라든지 뭐 유병헌 씨를 잡을 수 있다든지 잡을 수 없다든지 뭐 옛날 전직 대통령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 사람은 잡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못 잡으면 전직 대통령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막 가는데 지난주에 진짜로 큰 기쁨이 하나 우리에게 선사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저도 월드컵을 봤어요. 왜 봤나 그러면 뭐 아버지 날인가 있는데 우리 애들이 식사하자 그러는데 그날 제가 이 뉴욕의 교계 행사에 제가 앞장서서 일하는 게 있어서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을 잡았는데 그날이 보니까 축구하는 날이더라고. 그 애들은 이제 밖에 밥 먹으러 나가자고 어디 가면 좋다고 다 얘기를 해서 제가 아버지 날 식사니까 아버지 원하는 대로 좀 해줄래?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피자 두 판을 시켜라. 그리고 저녁 때 우리 한국 축구하니까 우리 다 같이 축구 보자. 왜냐하면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면 식사 그 소재나 화제가 아주 제한이 됩니다. 이 집 뭐 분위기 좋다든지 고맙다든지 침 발라가면서 고맙다 그래야 되잖아요. 고맙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이 집 뭐 음식이 어떻다든지 이런 얘기 다인데 한국 선수들이 뛰면은 화제가 풍부하잖아요. 우리 조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 보는데 진짜로 우리 축구 선수 하나가 골을 하나 넣더라고. 제가 싹 날아가는데 보니까 앞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골키퍼가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골키퍼가 자기 배 있는 데로 오면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하지만 다른 데로 오면 공을 쳐내야 돼요. 왜 쳐내야 되나 그러면 생각보다 공이 세거든요. 근데 앞에 아무도 안 따라오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걸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 그러니까 공이요 약해 보이도요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셉니다. 이게 탁 하고는 뒤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휴 저 바보 같은 녀석 저거는 쳐내야 되는데, 근데 뭐 우리는 고맙더라고. 근데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신문하고 기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월드컵은요 한 팀당 23명씩 명단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팀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월드컵에 명단이 올라가 있는 총 명단 숫자는 736명입니다. 그런데 슛 골인했는 이 선수가 월드컵 736명 중에서 연봉이 제일 적어요. 이 사람 한 달 월급 얼마 받는지 아세요? 이 사람? 130불 받더라고. 130불. 놀라지도 않죠? 성도님들 왜 130불 받는지 알죠? 이 사람 군인이에요, 한국에. 육군 상병이더라고, 상병. 하여튼 130불 받는 이 친구가 온 한국에 어마어마한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면 우리도 16강 올라갈 수 있다고 이번에 또 축구 경기하는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그날 교회마다 막 3시에 한다 그러던가? 그러니까 교회 예배 다 마치고 다 함께 볼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이럴 때 자녀들하고 같이 볼 수 있으면 자녀들하고 같이 좀 보고요. 우리 한국 이야기하고 선수들 이야기하고 하면서 같이 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여튼 하고요. 사람은 어느 조국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이렇게 그 테두리가 건강해야 든든해야 그 조직은 늘 이렇게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이 자라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가보지 못한 교회잖아요. 그 교인들이잖아요. 얼굴을 모르는 교인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우선은 믿음이다. 그래서 보면 앞에 믿음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믿음 이야기 하면서 딱 걸리는 게 뭡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옛날에는 율법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듯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요. 이제 9장 32절 한번 보실래요? 지금부터 성경 얼른 좀 보겠습니다. 오늘 14장까지 할 텐데요. 성도님들 로마서를 이해를 잘하면 성경의 굉장히 큰 줄기와 성경의 큰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32절 252면 9장 32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다 같이 여자 성도님들만 시작. 아멘. 이 저희가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지키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받는데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10장 9절 10절 10장 9절 10절 구원받는 방법이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을, 두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은 다 같이 읽고요. 10절은 남자 성도님들만 읽습니다. 9절은 다 같이, 10절은 남자 성도님들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남자분들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느 곳을 봐도 거기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우리가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가 없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어디로 시인하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9장 32절. 저희가 믿음을 붙들지를 않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우리 죽은 뒤에 가는 저생이 있다는 걸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0장 13절로 앞페이지 한 번만 넘어가 보시면요. 13절 믿음의 내용 그 들어서 생기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럴 때 1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 왜 부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 이 믿음 가지면 세상을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그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유대인들 어떡합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이 다 버리셨습니까? 이제 11장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버린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 다 버린 게 아니라 나 봐라. 사도 바울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나 봐라. 나 보면 나 유대인이다. 나 유대인인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구원을 하신다. 그런데 유대인 구원하신 숫자가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가 그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몇 명요? 7천이나 있다고. 지금 이 시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쓰는 이 시대에도 유대인이 몇 명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11장 들어가서 이제 쭉 이렇게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그런 즉 어떠하뇨? 11장 7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어떤 자가?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잘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을 배척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11장 12절 저희가 넘어지고 저희가 배반함으로써 그렇게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는가. 그게 12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12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십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뒤에 하물며 저희의 무엇이요? 충만. 유대인들이 안 믿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그 충만함. 이거를 내다보면서 바울이 그렇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세상이 그렇게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은 얼마나 더 은혜를 받겠는가 그 이야기예요. 11장. 그렇게 하면서 11장 25에서 26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큰 비밀을 하나 이야기하겠다고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무엇을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누가 이스라엘의 드러날 어떻게 완화가 배척하고 하나님 말에 귀를 안 기울 거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가 오기는 우리는 기다려야지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원받게 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이해 못할 성경 구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100% 돌아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했는 하나님께서 아까 그 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 온 이스라엘은 저는 다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9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다시 불러주시고 이방인들도 불러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데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후회 안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 후회 안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생기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하십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이제 12장부터입니다. 11장까지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굉장히 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12장부터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 실제 생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됩니까? 이게 12장부터입니다. 이게 12장부터 잘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가슴에 담아놓으면요. 그 인격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1장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는 잘 압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는 굉장히 약해요. 그거는 안 해도 되듯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장 1절 2절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괄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 어떻게 받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엇이니라? 영적 예배니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나요? 육적인 예배를 원하시나요? 영적인. 그건 뭐 당연한 답이죠. 그러면 영적인 예배의 폭과 영적인 예배의 그 우리 테두리가 뭐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이거 영적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싹 끝날라 그러더라고. 로마서를 썼는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 몸이 가 있는 곳은 다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장사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아니에요? 아이들 키우는 곳 예배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는 곳, 그 우리의 영적 예배 드릴 곳이 아닌 것 같습니까? 취미생활하러 나갔습니다. 거기는 막 살아도 되는 데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몸이 가서 움직이는 곳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습니까? 거룩하다는 것과 속되다는 것,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된가? 예배드릴 때는 거룩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데는 속된가?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내놓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있는 곳은 전부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거 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속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있는 곳,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곳,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떡하다고요? 거룩하다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제사. 그럼 우리 몸이 오늘 하루 종일 움직였잖아요. 그럼 그곳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로마서를 쓰는 이 세대는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 잘 분별하셔야 돼. 그건 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한 손에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한 손에는 신문.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은 성도님들 몫이에요. 그 작업을 잘 하시는 분은요, 굉장히 균형이 잡힌 성도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사는지, 뭐 세상의 가치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성도님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시라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대성교회에 있는 어떤 운전사가 죽였습니다. 탁명한 씨가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계속 글을 써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저 운전하는 운전사가 누구를 모셨나 그러면 이단 교주를 모시고 날 다녔습니다. 이분이 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고. 뭐 죽이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탁명한 씨를 죽여버렸습니다. 검사가요, 이 사람을 취재를 했잖아요. 검사가 나중에 글을 썼더라고. 무슨 글을 썼나 그러면요, 자기가 이때까지 취재하고 만나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 못 봤대. 근데 이 사람 뭐 했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종교적으로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검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같이 착하고 이 사람같이 신실한 사람은 자기는 못 봤다고.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균형감각이지. 교회에서는 신실하고 뭐 한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지혜와 균형의 감각이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훈련은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 스스로가 말씀 가지고 세상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대하면서, 옛날에는 내가 막 화가 나면 퍽퍽 했지만 성경 보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랬네? 그러면 이런 것도 죽여가기도 하고 조화롭게 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12장부터입니다. 12장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12장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12장 11절 그게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뭐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열심을. 여기 열심이라는 말은 뜨거운 마음입니다. 가슴이 부글부글부글 하는 거. 그런 적 있어 봤습니까? 어떤 여자를 보고 어떤 남자를 보고 가슴이 부글부글 해본 적 있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죠? 집에 와서 막 전화도 하고 보고 싶고 막 만나고 싶고 다섯 시간을 있어도 짧은 것 같고 돌아가면서 전화하고 집에 가서 전화하고 그다음 그런 적 없었습니까? 그때가 부글부글한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 쉽지가 않습니다. 부지런하여 뭐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성도는 여기 지금 종업원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게으른 종업원 부려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고 얼마나 화가 나고, 이거는 막 진짜 이거는 거꾸로 부글부글부글 하는 거 있지. 저놈을 저 막 소화도 안 됩니다. 그걸 파이어 시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놓고 다 은사를 주셔가지고 일들을 다 맡겨주셨는데 아주 게을러 터져 빠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실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뭐라 그럽니까? 부지런하여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을 만나도 뜨겁게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주를 섬기는데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한테 맡겨준 게 구역이든지 부엌일이든지 뭐 1년에 몇 차례 오는 뭐 부엌에 들어가서는 구역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맡은 일들을 열심을 품고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도 좋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열심을 품고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서 왜 우리 구역 이렇게 이 설거지 당번이 이렇게도 빨리 오냐. 투덜투덜투덜. 설거지 막 하면 이왕 하는 건데 투덜투덜투덜투덜투덜 왜 걔는 안 와? 투덜투덜투덜 그 참 딱하기 짝이 없죠. 그렇죠? 딱하기 짝이 없죠.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권면하십니다. 가까이 계시면 손을 잡고 하시든지 우리 열심히 합시다. 예, 열심히. 예, 열심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라.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섬겨도 인생이 짧아요. 제가 지금 그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어려움이 한국에서 뭐로 많이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분들 연세가 뭐 일은 조금 넘은 분이 있고 일은 일곱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다 처분해서 자녀들을 줬는데 자녀들이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제가 딱 환산해서 보니까 십몇 년만 있으면 나도 똑같네. 성도 여러분들 금방이에요. 십몇 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9년입니다.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바로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그때가 그래도 내가 내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막 나와서 봉사하고 이제는 옛날에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쉬시기도 하지만은요. 그래도 아직까지 인생의 해가 중천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럽니까?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취미생활해라. 열심을 품고 장사해라. 그건 안 했더라고. 왜 안 한지 아세요? 열심 품고 취미생활 하는 거는요, 내버려도 다 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는요, 뜨겁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체는요, 아침부터 돈 들어오면요, 점심 안 먹어도 안 피곤하더라고. 그런데 주님 섬기는 거는 점심 안 먹으면 피곤합니다. 주님 섬기는 거는요,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끽 하면요, 이게 막 신경질 나고요, 막 이게 막 며칠 갑니다. 그런데 막 열심을 품어가지고 하면요, 그 뜨거운 가운데서 그런 게 다 없어지잖아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8절로 넘어가십니다. 그렇게 막 일하다 보면은 부딪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세상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그 표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평생 안 될지도 몰라요. 평생 힘들지도 몰라요. 평생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요? 내하고 잘 되는 사람은요,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보기만 해도 눈꼬리가 살짝 다른 사람 모르게 올라가는 사람, 또 다른 사람 모르게 속이 불편한 사람은요,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거 하라라고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무엇으로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원수입니다. 원수는요, 만나면요, 같이 이렇게 스쳐가기도 싫어요. 오면요, 툭툭 떨어져서 지나가야죠. 왜냐하면 내 몸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20절 보면요, 20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 주실래요? 20절. 내 원수가 시작.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마시우라. 그럼 먹고 마시는 것만 해주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지금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지만 원수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기도도 해주고요. 참 힘들어하면 뭐든 살짝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풀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가능하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너희는 뭐 하라고요? 평화하라고, 평화하라고. 이제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은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는데 무엇 가지고 이기라 그럽니까? 손으로. 내 성격 가지고 아니면 내 뭐 그거로 이기라는 게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지혜 가운데서 좋은 덕을 가지고서 그 악을 이기라. 묵상 많이 해보십시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들어가면 참 까다로운 문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총리 후보자 놓고 청문회 한다 만다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이 막 나오고 지금 막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일반적인 어떤 권세나 통치기구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사회가 용납하는 일반적인 조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그런 아주 악독한 독재자라든지 아니면 나치의 그런 그 히틀러의 그런 정권 하에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특별한 거를 여기다 갖다 끼어대면서 막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도 복종하고 나가야지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렇죠? 제가 일반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막 지금 막 혹독하게 나쁜 짓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따라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아닌 거죠. 왜요? 이게 지금 제가 일반 보통의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십시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누구들에게?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맞습니다. 이거는 뭐 악동안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저항 정신이나 나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럼 지금 미국의 통치 같으면은 뭐 대체로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해 못할 것도 있지만. 그런 authority에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뭐 하나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막 전체를 부정하면서 아니지 막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직 믿음 그러면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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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세상의 정부나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순종하라고. 근데 이제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막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큰 덩어리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무엇을 거스린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이제 그런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성경도 거스리고 교회도 거스리고 이제 그런 성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크게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무엇을 바치고 공세를 바치고 이 세금 이야기입니다. 세금. 그래서 그런 통치하에서는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도 내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치 통치하이나 일제 그런 강점기 같은 그런 데서 막 교회 문을 닫고 막 예수 못 믿게 하고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니까 교회 문 닫으라 그러면 교회 문 닫고 우상 숭배하라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나치 같은 그런 치하에서 저항 세력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성경을 위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볼 때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권을 줬다 그러면 그걸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걸 강탈을 하면서 막 억압을 하면서 이상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우리 그분이 우리 지금 문창극입니까? 문창 그분이 뭐 일제 강점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맞는데 그게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가서 이 선악과를 딸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시더니 내버려 놓더라고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막 그런 사건을 몰고 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허락 하나님의 뜻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되어졌던 성경적인 이야기를 일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하면요,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상 자체가 그 친일이나 아니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큰 역사는 하나님이 다 지고 계시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안 잡혀가야지. 말씀 순종 잘했으면 안 잡혀가야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더라고. 너희 잡혀간다, 잡혀간다. 그렇게 놔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큰 거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해석할, 서로 주고받을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고받을 때는 성경으로 주고받아야 되고, 바깥에서는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제가 지금 보니까 좀 그래요. 아멘넷이라는 곳에도 지금 그분 가지고 뭐 글을 누가 조금 썼는데 댓글이 막 쫙 달리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기도 피곤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 정권 얘기도요, 이 정권에 이 복종하고 따라가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치 같은 정권이 들어섰다.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정권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복종하라는 목사님도 생기고 그런 기관들도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되는 거죠. 그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는 전 세계를 다 옮겨지잖아요. 그리고는 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다 절하는 일도 나오잖아요. 666을 받으라는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믿는 사람 성경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면 받아야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상황이 그때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은 누가 선택을 합니까? 그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교회가 해석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요, 잘 이렇게 봐서 우리 여러 가지들을 넓혀놓으면 그분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감각과 모든 것들이 아주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요, 8, 9, 10절 보면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맥을 하나 딱 뚫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말씀이 이 세 구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보실래요? 우리가 빛을 지는데 어떤 빛은 지면 안 됩니까? 되도록이면 이 경제적으로 금전적인 빛은 되도록 안 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되도록이라는 표현은 어쩔 수가 없어서 줘야 될 때는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외에는 빛은 되도록 지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빛은 성경에 보면은 저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빛입니까? 보십니다. 피차, 뭐냐? 사랑의 빛. 피차라 그랬으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서로 적당히 좀 져야 돼요. 사랑의 빛을 내가 졌다라고 생각 안 하면 사람은 나는 이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빚졌다고 생각하면 그거 고마워가지고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사람이 달라집니까? 저는 성도님들에게 빚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저에게 빚졌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피차. 구역원들은 구역장에게 빚을 좀 졌다라고 생각하고,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나도 빚졌다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나가면 빚진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태도나 자세가 다 달라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서로 피차에 뭐라고요? 빚진 자라고. 저 집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가 빚진 마음으로 도와주고, 빚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빚은 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빚은? 사랑의 빚은 어떻게 져야 합니까? 피차. 혼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사랑의 빛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도 사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 빚진 자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아무에게도 다른 빚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빚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크레딧 카드 빚도 좀 줘야 되겠더라고. 크레딧 카드 빚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조금 있죠. 그런 거 말고 무슨 빚은 지라고요? 빛차 사랑의 빛. 옆에 있는 분 악수하면서 한번 그거 합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왜? 이 말씀 많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제가 이쪽에 에어컨을 나오게 하고 이쪽을 껐는데 얘는 계속 나오네. 제가 잠깐만요. 더워요? 추워요? 추워요? 이쪽은 추울 거예요. 왜냐면 이쪽 에어컨 틀었는데. 여쭤군요. 그럼 뭐 잘못됐네. 저쪽이 춥다 그랬죠? 저쪽이 춥다 그랬습니까? 예, 예. 아, 이상, 그럼 이거. 집사님, 이제 이게 제 방향이에요? 이쪽부터 하면 이쪽이에요? 우리 그 밖에 있는데. 이쪽. 이쪽이 추운 거 나오죠? 이제 됐어요. 예. 이제는 이쪽이 좀 추워봐라, 이겁니다, 제가. 그래도 좀 더 추워봐라. 이쪽에 이제 에어컨 틀었습니다. 이쪽에 에어컨 틀고 이쪽은 껐습니다. 이쪽은 껐습니다. 추워봐라, 그러니까 좀.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 구절, 8절, 9절, 10절, 조금 더 추우면, 더 춥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하나는 틀어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예. 비차, 무슨,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사랑의 빛. 묵상 많이 하십시오. 이거는, 이거 신앙이 좋아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주기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저는 성도님들로 한테 사랑의 빛을 줬고, 성도님들은 저한테 줬건 안 줬건 우리 교육자님,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피차 사랑의 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마음이,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이 모양들이 달라집니다. 묵상 많이 하십시오.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면은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600몇 개로 갈라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하나에 다 들어있다 그럽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왜 거짓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사랑한다 그럴 때는 왜 간음을 합니까? 왜 도적질을 합니까? 이웃 사랑한다는 그 사랑 속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 속에 온 계명이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묵상도 많이 하시고요.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그래서 1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니라? 완성이니라. 11절, 12절, 13절, 14절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는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떤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하고 지금은 훨씬 더 가까워진 거죠. 200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점점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어떻게 해요?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고 입자. 버릴 거는 버리고 입을 거는 입자는 겁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있으면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거는 버리고 입을 거는 입고. 그러니까 벗고 입자입니다. 벗고 입자. 저랑 따라 하십니다. 벗고 입자. 벗고 입자. 그러니까 무엇을 벗어야 됩니까? 밤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를 때 캄캄하게 어두움에서 부끄럽게 뭘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입으라는 겁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요? 옷 입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로 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버릴 거는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들. 이게 간단하지만은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성도님들이 잘 보시고 가슴 묵상 많이 하시고 이 11, 12, 13, 14절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개종을 했잖아요. 개종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진짜 믿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고요, 그렇게 못된 진술을 많이 하는 사람이 딱 끊었습니다. 그 벗은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자는 거죠. 지금 그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경 구절 몇 구절 안 되는 거를 평생 가슴에 품고 실천에 옮기고 그대로 살았더니 그 사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방탕자, 몹쓸 놈, 나쁜 놈, 한국말로 무슨 새끼 뭐 이런 것 갖다가 다 붙였던 사람인데 성자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요 성경 구절, 네 성경 구절을 자기 가슴에 품고 그대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버릴 거를 버리고 입을 거를 입고 주님의 일을 한 사람으로. 우리 요 13장까지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시계가 18분인데요. 우리 4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가서 피곤도 푸시고 또 나가서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렇게 40분에 모여서 우리 14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바쁜 일들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할 일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여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많은 양들이 있지만 우리 가슴 속에 한두 성경 구절 각자마다 잘 담기게 하셔서 그 말씀 평생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시되 그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만만치 않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들 잘 키워서 주님 앞에서 또 잘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아이 가는 길마다 그 아이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에 주님께서 은혜도 해주시고 힘들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장 한번 봐주십시오. 14장 들어가면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교회 속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 같아요? 오늘 로마서 14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재미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4장 1절. 믿음이 어떤 자를 너희가 봤대? 연약한 자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아요?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연약한 자가 왜 채소를 먹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피도 먹지 말라 그랬다. 구약에 보면은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그랬다. 구약에 보면은 잉어도 먹지 말라 그랬다. 왜 비늘 없는 걸 못 먹잖아요. 그거 다 가려냅니다. 그리고는 아, 채소만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그래? 하나님이 우리 다 먹으라고 줬지. 그리고 다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커요?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조금 더 봐 내려가 볼게요.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그날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요?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게 어쩌면 우리 속고 신앙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2절,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뭐하지 말라. 야, 이게 다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돼지고기를 꿀떡, 이 당시에 돼지고기 꿀떡꿀떡 먹으면 뭐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아유, 이거 성경 보면은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 먹어도 돼. 왜 그래? 그러면서 업신여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구약에 보면 말이지, 정결 음식법이 있는데 말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쌍방이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저분 왜 저래? 왜 저걸 하지? 저분은 왜 이렇게 이제 다 이게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서로 피차에 뭐는 하나 지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을 지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도님들한테 사랑의 빛을 지고 성도님들도 우리한테 사랑의 빛을 지고 빛이 이렇게 얽혀 있어야 그 빛을 갚기 위해서 막 뜨거워지는데 지금 이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양쪽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고 양쪽 다 가슴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다른 데보다도 교회에서 보면 쉽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가 1장부터 12장 앞에까지 굉장히 구원은 하나님은 역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우리 먼저 사랑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뒤로 가면 다 무슨 얘기 하나 그러면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교회 생활하면서 남이 나하고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요. 그거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우리는 판단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 어떤 사람을 보면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당시에 지금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어떤 사람은 주의를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막 뭐라 그러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향해서 막 뭐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월삭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다 하잖아요. 그거 지키면서 안 지키는 사람을 막 뭐라 그러고 이게 이 당시에는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르면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뭐라고 자꾸 정죄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또 한번 보실까?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뭐 그런 날 지키는 거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면서 서로 신앙 떨어지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저렇게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했다 주님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9절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덕을 세워라. 우리 다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거 다 묻는다는 겁니다. 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나하고 틀리고 내 생각이 분명히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 때는 그렇지 않은 자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3절하고 이렇게 가보시면요.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나를 지키는 문제나 먹는 문제나 이런 거죠.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믿음이 약한 자는 뭡니까? 지금 이 로마서 여기가 쓰여질 때 믿음이 약한 자는 이거는 먹지 마라 그랬어. 이건 하지 마라 그랬어. 그걸 막 고집하면서 지키는 자를 믿음이 약한 자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없나요? 내가 이렇게 잘 그거 하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그런 자가 있고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자유함이 있는 가운데 사는 자를 믿음이 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상의 재물은 이 고린도서나 이런 다른 데 보면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먹으면 안 되지. 그거는 하나님이 막 이러면서 막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러는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잘 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날도 꼭 지켜야 되고 저것도 꼭 지켜야 되고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보다는 큰 테두리 가운데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을 믿음이 큰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건 저렇건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다투지 말라, 서로 싸우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남을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17절. 왜 그렇게 싸우면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러면 마음 평안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눈을 감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부정하거나 오직 예수의 다른 방법을 얘기하면 그건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용납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하면 서로 상처만 받고 싸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특히 이민교회가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느 교회나 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하고 다르고 내 성경만 하고 좀 다를 때는 그냥 쉽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심각하게 싸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 유스트가 돼 있습니다. 그거 얘기 안 하면 내가 직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18절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렇게 이제 먹고 마시는 거로 날 지키는 거를 싸우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뻐하심을 받으며 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막 주장해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퍼벅 붙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뭐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으라는 뜻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 인격이 다듬어져 가면은 인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 보면 그 19절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과 화평의 일과 서로 무엇을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 그러면 싸움이 아니잖아요. 덕을 세운다도 싸움이 아니잖아요. 참 덕을 세운다는 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18, 9년 전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그 맨하탄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유학 와서 공부하다가 수요일 날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수요일 날 예배를 못 드렸는데 목요일 날 밤에도 예배를 참석하더라고. 맨하탄에서 전철 타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집이 플러싱인데도 직장 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근데 오는데 이 친구들이 일을 하러 다니니까 아침에 나갈 때 젊은 애들이 입는 옷 입고 나가잖아요. 막 청바지 입고 막 티셔츠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목요일 날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막 운동화 신고 이렇게 와서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 그걸 못 봐내는 분이 계시더라고. 한 분은 저를 이렇게 그분이 불러서 목사님, 저 청년들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 저런 복장으로 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수요 예배 드리기, 목요 예배, 밤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러 나갔다가 피곤하지만 전철을 타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거든요. 밥도 잘 못 먹고. 근데 이분 말도 맞아요. 복장 좀 깨끗하게 해서 오면 되죠. 그런데 그 청년들을 보면 참 아름답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세상에 결혼하는 청년들이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지금으로 치면 수요예배 참석한다고 와서 앉아있는데 그거같이 예쁘고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못 봐내는 거라 막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참 예쁘잖아요. 예배라도 참석하니까. 그 집 장로님 아들은 예배도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청바지라도 입고 예배 참석하는 게 좋습니까? 예배도 아예 참석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판단은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내려보십시오.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고 막 들어가면 전철에서 내려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좋아서 집에 가는데 그걸 막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평화스러워야 되고 덕을 서로 세워야 된다고. 덕을. 만약에 아이들이 시간이 있고 다 있는데 뭐 일부러 그렇게 온다든지 몰라서 그렇게 온다든지 그러면 그건 이야기를 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막 땀 냄새가 풀풀 나고 막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앉아 있는 사람한테 막 저렇게 해서 왔다라고 성도님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잘 이렇게 보시면 다 품어줄 수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 성경 말씀에 관한 문제.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다 아침에 준비를 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면 그때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야, 좀 주일날 올 때는 깨끗한 옷 좀 이렇게 있는 것 좀 입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은 다 아는데 막 나하고 들린다고 이러니까 이 뭐 참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9절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일요? 화평의 일과 서로 무엇을요?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잘 가슴에 새겨 넣으십시오. 안 그러면요 우리가 내하고 틀리면 막 손가락이 나가려고 그러고요 막 저거 하고 이런 게 막 나갑니다. 그렇게 발음은 안 해도 속으로 성도 우리 교회는 뭐 없겠죠. 근데 우리한테 모든 성향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나하고 좀 다르면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나하고 다른 신앙의 모양이 막 다든지 저걸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그렇게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바르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거는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교회의 화평과 평안을 깨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게 있는 믿음은 내가 잘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용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 네모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에 예수 믿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누구 정죄하고 누구 비판하고 하는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교회는 의외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폭이 넓어요. 초신자도 있고 오래된 분도 계시고 어제 믿은 분도 계시고 어릴 때부터 믿은 분도 계시고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교회는 함께 평화롭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다른 성경에는 교회라는 데가 뭡니까?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세웠다는 겁니다. 그 터 위에 세워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자라져가고 지어져가는데 어떻게 지어져갑니까? 함께 지어져간다고 함께 우리가 짓는다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간다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시각적으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이 성전이잖아요.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짓는 것,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막 지어져 가는 것, 내가 짓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연약한 자들과 함께, 너도 초신자와 함께, 너도 처음 믿은 사람과 함께 지어져 어떻게 해요? 가느니라.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저 맡은 바 청지기로서 이렇게 돼가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로마서 이 뒷부분으로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큰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고요? 평화하라. 화평하고 그렇게 지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실천하라.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한 번만 뒤로 딱 물러서서 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너희는 함께 지어져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주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돼갈 때 마귀가 가장 공격을 해서 깨려고 그러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가정 깨는 거는 벌써 성공을 했습니다. 가정 깨는 거는 이제는 교회에서 무슨 뭐 이혼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얘기 하는 시대는 벌써 지나갔어요. 하면 막 다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 이제 사탄이 그거는 성공을 했는데 가장 이제 사탄이 주 공격으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럼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깊은 잠에 들어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속에서 같이 막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때 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푹 취해서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좋은 게 너무 많고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늘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저기 이게 땡기로 가면은 카지노에 가면은 세 가지가 없는 게 있다 그러죠. 그렇죠? 뭐뭐 없어요? 세 가지 없다는 게. 한번 불러볼래요? 시계. 또요? 예, 거울. 또. 예, 창. 제가 지금 보니까 다 안 가본 분 같은데. 아니요. 많이 가보셨어요? 왜 시계가 없습니까? 그래서 땡기는데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시간 흘러가는 걸 알면 가야지 지금 뭐 이러면서 일어나니까 시계를 뭐 안 걸어놓는다고 그래요. 거울은 왜 없습니까? 이거를 밤낮 땡기고 막 에너지를 소비하고 하면 자기 얼굴이 몰골이 아주 행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한번 또 보면 이건 누구지? 우리 엄마인가? 우리 동생인가? 이게 뭐 피곤함이 묻어나니까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게 거울이 없더라고 그러죠. 창은 왜 없습니까? 창은 바깥을 보는 거잖아요. 시간이 흘러가고 바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벌써 이렇게 밤이야? 어두워?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린다는 겁니다. 성경들 세상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 가는지 우리 모릅니다. 시간 가는지.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떤지도 잘 모릅니다. 내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창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 일에만 관심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벗을 거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다른 사람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사랑은 모든 계명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내 이웃 사랑하라는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안 되는 이야기를 가장 쉬우면서 가장 이야기 안 하고 스쳐가는 가장 안 되는 걸 오늘 성경에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라, 품어주라, 싸우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세워져 간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많은 양의 성경 말씀이지만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